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반정부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 씨가 수도 모스크바에서 열릴 예정인 시위를 앞두고 오늘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발리 씨의 아내는 인터넷에 남편이 집 앞에서 연행됐다며 하지만 시위는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나발리 씨는 오늘 러시아 전역에서 열릴 반부패 시위에 지지자들의 참여를 촉구해왔습니다. 나발리 씨는 그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등 러시아 정부 고위 관리들을 부패 혐의로 비판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동부 몇몇 도시에서는 시위대 수십 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위 참가자 수는 지난 3월 나발리 씨가 이끌었던 시위 때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2030년 월드컵에 남북한 포함 동북아 공동 개최 방안을 오늘 제안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지안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동북아가 세계에서 가장 긴장이 높은 지역이라며 동북아도 유럽연합처럼 집단안보와 경제공동체로 가야 하는데 스포츠 교류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인판티노 회장은 조만간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이 방안에 대해 물어보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실시된 프랑스 총선 1차 투표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당이 압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전진하는 공화국 앙마슈르는 28%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면 연대 상대인 민주운동당과 의석 577석 가운데 400석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앙마슈르는 약 1년 전 창당됐지만 이번 총선에서 일약 1당으로 약진했습니다. 반면 전 집권당인 사회당은 약 200석을 잃었습니다. 마리 르펜이 이끄는 극우정당은 국민전선은 13.2%의 득표를 얻는데 그쳤고 또 다른 우파 정당인 중도우파 공화당은 15.77%를 득표했습니다. 오는 18일 실시되는 2차 투표에서 이 결과가 그대로 이어질 경우 마크롱 대통령은 개혁 공약 이행에 큰 추진력을 얻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이 내일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러시아의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증언합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잭 리드 상원의원은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국장이 해임되는데 세션스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러시아 관료와의 만남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화당의 제임스 랭포트 상원의원은 CBS 방송가의 회견에서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한 세션스 장관의 견해를 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션스 장관이 이끄는 연방 법무부는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 사이의 접촉 의혹을 조사하고 있으며 세션스 장관은 이 조사에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어제 내각 일부를 개편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이번 개각에서 대면 그린 고용연금부 장관을 국무조정실장에 임명했습니다. 또 데이비드 가우크 재무장관이 고용연금부 장관으로 이동했고 데이비드 리딩턴 보수당 하원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 마이클 고브 전 법무장관은 환경식품농무부 장관에 임명됐고 보리스 존슨 외무부 장관은 유임됐습니다. 메이 총리가 이끄는 영국 보수당은 최근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단독 정부 구성에 실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메이 총리에 대한 사퇴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이 총리는 최근 제기된 사퇴설을 거듭 일축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변국들의 단교 조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타르가 오만을 통한 해상 화물 운송에 나섰습니다. 카타르 항만당국은 오늘 오만 항구를 통해 들어온 화물을 카타르 하마드항에서 내리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카타르행 화물은 그동안 주로 아랍에미리트를 통해 들어왔지만 현재 아랍에미리트도 카타르 제재에 합류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과 터키가 주변국들의 제재로 어려움에 닥친 카타르에 물자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리비아 등 중동지역 7개 나라는 카타르가 테러를 지원했다며 최근 외교관계를 단절한 바 있습니다.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쇼팽 차이코프스키,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이죠. 지금도 전 세계 음악가들에게 선망의 대상인 이들을 기리고 또 새로운 피아니스트들의 등용문이 되는 피아노 대회는 높은 권위를 인정받는데요. 이에 못지않은 세계 최고 권위의 벤 클리번 국제 피아노 경연 대회에서 대회 최초로 한국인이 우승을 차지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벤 클리번 대회는 4년에 한 번씩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에서 열리는데요. 세계 최고의 피아노 대회 중에 하나입니다. 1958년도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열린 차이콥스키 콩쿠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서 영웅이 됐던 미국의 벤 클리번을 기리기 위해서 1962년부터 열린 역사 깊은 대회인데요. 올해 우승을 차지한 선우 예권 씨는 이 평론가들로부터 서두르지 않고 성숙하고 차분한 음악적 색채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위와 3위는 모두 미국인인 케네스 브로버그와 대니얼 슈가 차지했는데요. 이번 우승으로 앞으로 주최 측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연주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음악은 최고의 치유제라는 말이 있죠. 앞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좋은 음악을 많이 들려주길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9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6월 13일 화요일 북한은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7에서 28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요.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자,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5도에서 27도, 신의주 15도에서 28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5에서 26도, 함흥 13에서 25도, 끝으로 청진은 11에서 2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The Association의 노래입니다. Cherish, 당신은 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Cherish me as much as I do yours. Oh, I'm beginning to think that man has never found the words that could make you want me, that have the right amount of letters. just the right sound that could make you hear, make you see that you are driving me out of my mind. Oh, I could say I need you, but then you'd realize that I want you, just like a thousand other guys would say they love you with all the rest of their lies, when all they wanted was to touch your face, your hands, and gaze into your eyes. Cherish is the word I use to describe all the feeling that I have writing here for you inside. Cherish me as much as I cherish you.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예, 어제 실시된 프랑스 총선 1차 투표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레피블리크 앙마르슈 정당이 압승했습니다. 이전까지 의석이 하나도 없던 정당인데요. 이 다음 주 일요일 결선 투표 이후에 전체 577석 가운데 최대 455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겠고요. 일본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군사장비 판매를 확대할 전망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남중국해 주변 국가들이 이 중국의 조업금지 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사정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실시된 프랑스 총선 1차 투표에서 집권당이 큰 승리를 거뒀군요.
네, 프랑스 내무부가 어제 실시된 하원의원 총선거 1차 투표 개표 결과를 조금 전 발표했는데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소속된 레피블리크 앙마르슈, 전진하는 공화국이라는 뜻인데요. 이 앙마르슈 정당과 민주운동당 연합이 32.3%의 득표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이어서 공화당이 21.5%, 이 극우정당인 국민전선이 13.2%를 기록했고요. 극좌파인 프랑스 앵수미즈와 공산당 연합이 13.7%로 뒤를 이은 가운데 직전 집권당이었던 사회당 연합은 약 9.5%로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예, 당초 마크롱 대통령의 소속당이 이 절반이 훨씬 넘는 의석을 가져갈 그런 전망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프랑스 전 총선은 얼마 전 실시된 대선과 마찬가지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이 최다 득표 순으로 두 명이 일주일 뒤 결선 투표로 당선자를 가리는데요. 오는 일요일 진행될 결선 투표에서 앙마르슈는 전체 의석 577석 가운데 415석에서 455석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AP통신과 프랑스 24를 비롯한 현지 언론이 공통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과반을 훨씬 넘어서 약 77%를 점유하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이번 앙마르슈의 대승은 이 프랑스 현대 정치사에서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고 평가받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앙마르슈는 이번 총선 전까지 의석수가 하나도 없던 정당입니다. 1년 전인 지난해 4월 이 에마뉘엘 마크롱 당시 대선주자의 친인척 등 200여 명을 중심으로 창당한 이 정당은 이 사실상 이 개인의 대선 출마를 위해서 조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의석수 0이었던 정당이 이 400석이 넘는 원내 제1당이 되는 일은 지난 1958년 출범한 프랑스 제5공화국 역사상 가장 큰 승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앙마르슈가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게 된 비결은 뭘까요?
마크롱 대통령의 인기에 기인한 게 큽니다. 이 프랑스와 올랑드 전 대통령이 몸담은 직전 집권당인 사회당의 현역 의원 상당수가 이번 총선 과정에서 앙마르슈에 합류했는데요. 이 마크롱 대통령이 과거 사회당원이었고 또 사회당 정권에서 경제장관을 지냈기 때문에 이 사회당의 존재감이 이 대부분 앙마르슈로 흡수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석수 277석인 이 프랑스의 대표적 좌파정당 사회당은 다음 주 결선 투표 이후에 15석에서 40석 정도만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난달에 있었던 대선과 또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서 프랑스의 정치 구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프랑스 정계는 전통적인 좌우 노선으로 구분돼서 이 각 진영을 대표하는 사회당과 공화당이 이 정권을 주거니 받거니 해왔는데요. 지난 대선과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이른바 탈이념 중도 실용 노선을 내세운 마크롱 대통령과 이 소속당 앙마르슈를 중심으로 정치 질서의 대대적인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 60여 년간 프랑스 정치를 지배해온 사회당과 공화당 양당 정치가 막을 내리게 된 것으로 현지에서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공화당은 의회 의석이 현재 215석에서 한 80석에서 132석 정도로 이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이 사회당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50석도 안 되는 소수 정당으로 입지가 크게 축소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관심을 끌었던 것이 지난달 초 대선 결선 투표에서 이 마크롱 당시 후보와 또 극우 정치인인 마린 르펜 후보가 붙어서 관심을 끌었었는데
네.
극우 정당은 이번에 의석을 얼마나 얻게 됩니까?
예, 마린 르펜 대표가 이끄는 프랑스의 극우 정당 국민전선은 이번 총선에서 1석에서 10석 정도를 얻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극좌파 앵수미스가 10석에서 20석 정도를 얻을 전망인데요. 이 앙마르슈가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진 원내 제1당이자 이 집권당으로 자리 잡고요. 이 전통적으로 보수층의 가치를 대변하는 공화당이 의석수에서는 한참 뒤지지만 이 제1야당으로 상대하게 되는 겁니다.
예. 예. 자,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의회 내에서 아주 탄탄한 정치적 기반을 갖추게 됐군요.
맞습니다. 이 만 39살이라는 이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는 어린 나이에 이 선출직 공직 경험이 전혀 없었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초 대선 승리 직후에만 하더라도 이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해서 일각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는데요. 이 취임 직후에 이 유럽연합과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개혁과 결속을 주도하는 행보에 이어서 미국이 탈퇴를 결정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영어 연설을 직접 하는 등 이 국제 현안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지도자로서 가장 큰 약점이 이 프랑스 국내에 정치적인 기반이 없었다는 점이었는데요. 이제는 의회에서 소속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서 이 프랑스 국내에 다양한 개혁 과제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영국의 BBC 방송을 비롯한 외신들은 평가했습니다.
예. 자, 현재 이 프랑스 내부의 당면한 개혁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노동과 정치 개혁 이 두 가지가 양대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경직된 노동 시장의 유연화를 제1과제로 내건 마크롱 정부는 이 주요 노동조합 대표들을 대통령이 직접 이 엘리제 궁으로 불러서 개별 면담을 하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크롱 대통령은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권을 청소하겠다면서 이 소속당 앙마르슈의 총선 후보의 절반을 이 선출직 공직 경험이 전혀 없는 시민사회 출신 전문가들로 채웠는데요. 이들이 이제 의회에 진출하게 되면 이 기존과는 크게 다른 정치 문화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일본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군사 장비 판매를 늘린다는 보도가 나왔군요.
네, 일본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군사 장비 판매 확대를 계획하게 계획하고 있다고 AP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와타나베 히데아키 일본 방위장비청장이 오는 목요일 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방위당국자들과의 회담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와타나베 청장은 이런 입장을 오늘 도쿄 시내에서 진행된 국제군사장비 전시회에서 설명했습니다.
예, 자 일본이 그런 계획을 추진하는 배경은 뭡니까?
아베 신조 총리 주도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는 움직임이라고 AP통신은 설명했습니다. 최근 중국이 동남아 일대에서 무기 판매를 크게 늘리고 있는데요.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 자 중국의 군사적 확장은 그동안 잘 알려져 온 일입니다만 일본이 다른 나라의 군사 장비를 파는 것은 좀 새로운 움직임인 것 같군요.
네. 일본은 2차 대전 전범국이어서 이 전후 연합국과의 합의로 제정한 이른바 평화헌법을 통해서 이 군대 보유가 금지된 한편 일체의 군사적 활동을 제한받아왔는데요. 이 무기와 군사장비 연구 개발도 이 미일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미국과 협의하에 진행하도록 규정됐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4년 미국이 관련 규정을 완화해서 지금은 일본 정부가 영국과 호주, 프랑스 등과도 군사장비 연구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일본 정부는 중국이 꾸준히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주변 국가들의 군사장비 판매를 꾸준히 추진해왔는데요. 아직까지는 필리핀과 TC-90 정찰기 판매 계약을 맺은 정도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최근에 일본 정부가 방위 산업에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다고요?
네, 현재 일본의 방위 산업은 연간 약 1조 8천억 엔, 미국 돈으로 160억 달러 규모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 52조 엔, 이 4,70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일본의 자동차 산업 규모에 비춰보면 아직 주목할 만한 수치는 아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위력 확대를 꾸준히 추진 하고 있는 아베 정부는 올해 군사 장비 연구 투자에만 100억 엔, 9천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고기잡이 금지 조치에 대해서 이 일대 국가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살펴보죠.
네, 올해 초 중국 정부가 5월 1일부터 석 달 동안 남중국해 일대에서 어획 작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지난해보다 한 달 더 늘어난 겁니다. 중국 정부는 또 더 많은 어종 방식도 금지했는데요. 중국 정부의 이같이 더 강력해진 어획 금지 조치에 남중국해 일대 국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1995년부터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어획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주변국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뭔가요?
예, 주변 국가들은 중국의 일방적인 선포로 자국의 어선들이 나포될 위협에 처하게 됐다면서 이 어민들의 피해가 크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어획 금지를 선포한 지역은 북위 12도 이상의 남중국해 해역 일대인데요. 남중국해에는 중국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같은 나라들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국제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가 역사적인 근거들을 들어서 남중국해 거의 대부분이 자국의 해역이라는 중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어획금지 조치는 지난해 나온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이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자, 특히 이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중국을 직접 제소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조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요?
예,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취임 이래 줄곧 친중국 행보를 보여왔는데요. 하지만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에서 크게 부딪혔습니다. 당시 시 주석은 필리핀이 남중국해 일대에서 원유 시추 작업을 강행한다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주장했는데요. 현재 필리핀은 침묵을 지키고 있고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필리핀 정부가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어획금지 조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타이완이나 최근 중국과 대화를 확대하고 있는 베트남 등은 중국의 어획금지 조치로 인해서 자국의 어민과 선박이 위험에 처한다면서 즉각 이 자국민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국제법상 어느 한 나라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규칙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중국해 일대의 어업 생산량은 연간 약 1,70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생생한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이 내일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러시아 내통 의혹에 관해 집중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서 실시된 주민투표 결과 압도적으로 주 승격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 또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이 우주 비행사 공채에 지원한 18,000명이 넘는 지원자 가운데 최종 12명을 선발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제임스 코미 전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의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가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주요 방송 3사가 생중계를 하고 또 청문회를 보기 위해서 회사를 하루 쉬었다는 사람들까지 있었을 정도인데요. 이번 주에도 아주 중요한 청문회가 열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내일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합니다. 바로 코미 전 국장이 나왔던 위원인데요. 이 상원 정보위는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이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 내통 의혹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세션스 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청문회에 나오는 최고위급 인사가 되는데 이번 청문회가 이 코미 전 국장의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공개 청문회로 진행될지 아니면 비공개로 진행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 세션스 장관이 이번 청문회에 나오게 된 배경을 좀 들어볼까요?
네, 이 세션스 전 장관이 앞서 이 러시아 내통 의혹으로 이 의혹이 불거지자 러시아 관련 수사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주 청문회에 나온 코미 전 국장이 이 세션스 장관에 관한 의혹을 키우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코미 전 국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 also were aware of facts that I can't discuss in an open setting. That would make his continued engagement in a Russia-related investigation.
네, 공개 석상에서는 말할 수 없지만 이 세션스 장관이 러시아 수사에 계속 관여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실을 FBI가 알고 있다 이렇게 증언한 겁니다. CNN과 MBC 방송 등은 이 코미 전 국장이 지난 목요일 이 공개 청문회에 이어서 열린 비공개 청문회 자리에서 세션스 장관이 지난해 세르게이 키슬약 주미 러시아 대사와 이 세 번째 만남을 가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무부는 이날 그런 만남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세르게이 키슬약 러시아 대사,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러시아 내통 의혹과 관련해서 자주 언론에 오르내리는 그런 인물인데요. 세션스 장관이 지난해 이 키슬약 대사와 이미 두 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졌죠.
그렇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일찍부터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던 몇 안 되는 상원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앞서 인준청문회에서 키슬약 대사와 만난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됐습니다. 세션스 장관의 당시 청문회 발언 들어보시죠.
I have been called a surrogate at a time or two in that campaign, and I didn't have not have communication.
네, 트럼프 당시 후보를 대신해서 몇 차례 선거 유세에 참여했지만 러시아인들과 접촉한 일은 없었다고 밝힌 겁니다. 나중에 키슬약 대사와 만난 사실이 드러나자 이 세션스 장관은 트럼프 후보의 자문 자격으로 만난 게 아니라 상원의원 자격으로 만난 것이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지난 3월 러시아 관련 수사에서 손을 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샀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최근 세션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의를 나타내기로 한 것으로 또 알려졌고요. 하지만 또 민주당 의원들은 또 이번 청문회에서 이 코미 전 국장 해임 과정에서 세션스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관해서도 질문하길 바라고 했습니다.
예. 한편 백악관 측은 지난주 코미 전 국장의 청문회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이 해소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측과 내통했다는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에게 충성을 요구했다거나 러시아 내통 의혹으로 사임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놓아달라, 그러니까 수사를 중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이 코미 전 국장의 증언도 전면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금요일 기자들에게 내통도 없었고 사법 방해 행위도 없었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선서하고 증언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러 공화당 의원이 이렇게 이 사법 방해 행위가 없었다는 의견에 동조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계속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에서 지위 문제를 놓고 주민 투표가 실시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는 안, 또 미국 자치령인 현재 지위를 유지하는 안, 아니면 아예 독립하는 안, 이에 대한 이 유권자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가 어제 실시됐는데요. 이 투표 참여자의 97% 이상이 주 편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투표에는 약 50만 명의 주민이 참여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주 편입을 추진하게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번 투표는 구속력이 없는 투표였고요. 또 50만 명의 주민이 참여했지만 이 투표율도 23%에 불과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실 주 편입 문제는 푸에르토리코 주민이 아니라 이 미국 연방의회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가 이 문제를 놓고 주민투표를 실시한 게 이번이 벌써 다섯 번째인데요. 지난 2012년에도 대부분 주민이 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의회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투표율은 낮았지만 이 투표한 사람의 대부분은 이 미국의 51번째, 51번째 주가 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푸에르토리코가 10년 가까이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데요. 주가 아니라 자치령이어서 더 힘들어졌다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푸에르토리코 정부는 현재 720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를 지고 있는데 이를 갚을 능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로 승격이 되면 파산 보호 신청과 같이 미국 법에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현재 이 푸에르토리코의 실업률이 12%에 달하는데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연방정부 기금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를 하는 거죠?
네, 미국의 주가 될 경우 연방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난이 악화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푸에르토리코 주민은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는 대신에 연방 정부 기금도 덜 받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경우 이 푸에르토리코의 문화적 정체성을 잃을 수 있다면서 우려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푸에르토리코는 15세기 말부터 약 400년 동안 스페인의 지배를 받다가 19세기 말 미국 스페인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한 뒤에 미국령이 됐습니다.
네. 자, 계속된 주민 투표에서 이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은 이 주 승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연방 의회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네, 대부분 연방 의원은 이 푸에르토리코 지위 문제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또 푸에르토리코가 주로 승격이 되면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주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연방 정부 부담이 훨씬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은 연방 정부 예산을 크게 줄이길 오히려 바라고 있죠. 또 공화당은 이 푸에르토리코 주민이 대체로 민주당 성향이라는 점 때문에 또 꺼리고 있습니다. 주가 되면은 이 연방 상원의원 두 명이 자동적으로 할당되는데 모두 민주당 출신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여기서 미국 자치령과 또 주의 차이는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네, 일부 예외인 곳도 있습니다만 이 푸에르토리코와 같은 미국 자치령 주민은 대부분 이 50개 주의 주민과 마찬가지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이 미국 본토 이주도 자유롭게 가능한데요. 다만 미국 대통령 선출권이 없습니다. 또 대표를 연방의회에 보내긴 하지만 또 이들에게 표결권이 없죠. 대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고요. 그리고 미국 자치령은 모두 16개인데 그 가운데 이 사람이 거주하는 곳은 다섯 개입니다. 카리브해의 푸에르토리코와 버진 아일랜드, 남태평양의 괌, 북 마리아나 제도, 그리고 사모아 제도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오랜만에 우주비행사를 선발했군요.
네, 2013년 이후 4년 만에 새로 예비 우주비행사들이 뽑혔습니다. 나사는 2017년 우주비행사 양성 과정에 18,000명 이상이 지원했다고 밝혔는데요. 1년 반 동안의 지원자 압축 과정을 통해서 지난주 이 최종 후보 12명을 선발했습니다.
예, 이번 그 나사 공채에 사상 최다 인원이 지원자가 몰렸다고 하죠?
네, 이전 최고 기록은 미국 최초의 우주 왕복선 발사를 눈앞에 뒀던 이 1978년인데요. 당시 8천여 명이 지원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채에는 두 배 이상의 지원자가 몰린 거죠. 나사의 로버트 라이트풋 행정관은 이 많은 지원자의 이력서를 읽으면서 자신이 이 일을 하기에 오히려 자격이 불충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꼈다고 밝혔는데요. 이 지원자들의 숫자가 많기도 했지만 이력 또한 대단했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대단한 지원자들 가운데 과연 어떤 사람들이 뽑혔을까요?
네, 이번에 최종 선발된 12명 가운데는 의사와 과학자, 기술자, 비행기 조종사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나이는 29살에서 42살로 잠수함에서 복무했던 사람, 응급실에서 일했던 사람, 대학 강단에 섰던 사람 등 배경이 다양합니다. 특히 이번 최종 선발자 가운데는 한국계 미국인도 포함돼서 관심을 끄는데요. 조니 김씨로 미 해군 특수부대 출신의 의사라고 합니다.
예, 자, 나사의 우주 비행사로 선발되는 과정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무척 까다롭습니다. 우선 미국 시민이어야 지원이 가능하고요. 과학, 기술이나 수학 등 이공계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관련 분야에서 최소 3년의 경력 또는 최소한 1,000시간의 이 제트기 비행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 자,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뽑힌 최종 선발자들, 이들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직접 이들을 만났다고요?
네, 지난 수요일 휴스턴에 있는 나사의 존슨 스페이스 센터에서 열린 최종 후보 발표 행사에 펜스 부통령이 참석했는데요. 펜스 부통령은 앞으로 나사가 우주 사업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Under President Donald Trump, America will lead in space once again, and the world will marvel.
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아래서 미국이 다시 한번 우주 산업을 주도하게 될 것이고 전 세계가 감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좀 전에 이제 예비 우주 비행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선발된 12명이 당장 우주 비행에 나서는 건 아니겠군요.
네, 앞으로 2년간의 훈련을 거쳐야 합니다. 그 뒤에 민간 우주선을 타고 국제 우주 정거장에 가거나 아니면 나사의 오리온 우주선을 타고 달 탐사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 최종 목표는 화성 탐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훈련이 끝나도 바로 우주에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데요. 지난 2009년에 선발된 사람들 가운데도 아직 우주비행에 나서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예. 자, 그렇다면 이때까지 선발된 미국의 우주비행사 모두 몇 명이나 될까요?
네, 1959년에 나사가 미국 최초의 유인 우주 비행 탐사 계획인 머큐리 계획에 참여할 7명을 뽑은 것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22차례 우주 비행사를 공개 모집했고요. 그동안 약 350명이 선발됐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12명을 포함해서 현재 나사에 속해 있는 우주 비행사는 모두 56명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가 이어집니다.
아메리칸. 고난과 역경을 뒤로 하고 이제는 미국인의 한 명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며 살아가는 난민들의 이야기. 나는 미국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숙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계획하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보통 당황하게 됩니다. 눈앞에 닥친 현실을 부정하거나 때론 비관에 빠지기도 하지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29년 인생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들을 끊임없이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의 힘으로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이제는 한 기업의 최고 경영자 CEO로 또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강연자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불꽃과 같은 쿠바의 열정을 품은 아가씨 제시 칼자도 에스폰다 씨의 아메리칸 드림을 들어봅니다.
And we're very fortunate today because we're joined by three phenomenal speakers who are not only pioneers in the
6월 초 워싱턴 DC에서 열린 난민 행사 현장. 난민 출신으로 미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세 명의 연사가 나와 난민 정책 관련자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는 시간이었습니다.
Hello everyone. I'm very grateful to stand in front of this panel and be able to share with you my experience.
So, 연사 중에서도 유독 애띤 얼굴에 밝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여성. 참석자들은 이 여성이 기업의 최고 경영자 CEO로 소개되자 한번 놀라고 난민으로서 걸어온 이야기에 또 한번 놀랐는데요.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기억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며 난민 정책 관련자들에게 조언까지 하는 이 여성,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So my name is Jessie Calzado Esponda. I am the CEO of Cuba Inspires. I was raised in Tampa, Florida.
제 이름은 제시 칼자도 에스폰다이고요. 쿠바 인스파이어스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의 CEO입니다. 지금은 워싱턴 DC 인근에 살고 있고요. 어릴 땐 미 동남부 플로리다주의 템파에서 자랐어요. 저는 아주 어린 나이에 뜻하지 않게 미국에 오게 된 난민이랍니다.
미국에 뜻하지 않게 오게 됐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So when I was 7 years old, my aunt was actually trying to leave the country and while she was
제가 7살 때였어요. 전 당시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살고 있었죠. 어느 날 한밤중에 저희 이모가 저를 깨웠어요. 아무도 몰래 미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모는 저와 외할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우리 집에 들렀고 우리 보고 해변에 같이 가서 배웅을 좀 해달라고 했죠. 저와 할머니는 이모한테 작별 인사만 하고는 금방 돌아올 생각으로 집을 나섰어요.
어두운 밤, 배를 타고 쿠바를 탈출하는 이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What ended up happening was in the process of them building this raft, there was a person walking along the shoreline. They didn't know if it was a
갑자기 해변에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어두운 밤이라 경찰인지 군인인지 일반인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몰래 배에 타려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그리고 해변에 서 있던 저와 할머니까지 배에 태워버린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와 할머니는 어느새 배를 타고 바다 위에 있었죠. 수영을 해서 돌아갈까도 생각했지만 수영을 못했던 저와 할머니는 그렇게 전혀 계획하지 않게 쿠바를 떠나게 됐습니다.
17명이 작은 배 하나에 올라 5일 밤낮을 배 위에서 지냈습니다. 제시 씨는 이후 다시는 엄마를 보지 못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지요.
먹을 거라곤 바닷물과 살아있는 물고기밖에 없었어요. 전 꽤 커서까지 생선을 쳐다보지도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생선을 혐오하는 트라우마, 정신적 외상이 생긴 거죠. 살아있는 물고기를 목으로 넘겼을 때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질 정도니까요. 그렇게 5일 밤낮을 비바람을 맞으며 항해한 끝에 미국 해안 경비대가 우리를 발견했고 관타나모 미군 기지에 있던 난민촌으로 가게 됐어요. 어린데다가 제대로 먹지 못해서 탈수 증상이 심했던 저는 치료를 받으며 난민촌에서 한동안 지내게 됐죠.
1995년 제시 씨는 그렇게 어린 나이에 난민촌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어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잘 적응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I have some good memories of Guantanamo Bay. Again, I've always been like a very happy person even as a child.
전 사실 관타나무 난민촌에서의 행복한 추억을 많이 갖고 있어요. 원래 성격이 워낙 낙천적인 데다가 7살밖에 안 된 아이가 뭘 알겠어요. 무엇보다 미국 군인들이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셨죠. 제가 처음 배운 영어도 군인 아저씨 사탕 하나 주세요 이런 말이었으니까요.
Mr. Mr. Give me candy.
그렇게 난민촌에서 6개월을 지낸 제시 씨는 이후 할머니 이모와 함께 플로리다주 템파로 가게 됩니다.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나라, 미국에서 난민으로 정착하는 과정은 어땠을까요?
No, I didn't speak English at all. So with me, I think it was easier to adapt because
저는 영어를 한 마디도 못했어요. 하지만 학교에 다니면서 영어도 배우게 됐고 또 당시 쿠바의 수학 교육 수준이 높다 보니까 수학 수업은 월반에서 들을 정도로 적응을 잘했어요. 하지만 저희 할머니는 달랐죠. 50대에 갑자기 난민 신분이 된 거잖아요. 영어도 못하셨고 특별한 기술도 없으셨고 무엇보다 남편과 딸 또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못하고 온 것 때문에 마음에 큰 짐을 안고 계셨어요.
그런데 미국 정착 과정이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바로 이모였습니다.
And then my aunt, who was an economist in Cuba, she had like a degree and stuff like that.
이모는 쿠바에서 공부도 많이 한 경제학자였어요. 하지만 미국에 와서는 과거의 지위나 직업이 소용이 없었죠. 화장실 청소, 건물 청소 등을 해야 했어요. 이모가 미국에 오기로 한 이유를 단 한 번도 말한 적은 없지만 당시 쿠바는 공산주의와 폐쇄 경제로 경제 사정이 정말 말도 못하게 어려웠거든요. 먹을 것조차 구하기 힘들었으니까요. 아마도 이모는 자유의 나라에서 경제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기 위해 탈출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결국 이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제시 씨에겐 또 한 번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One year after we settled in, because she couldn't really cope with she couldn't cope with being a refugee. You know, she couldn't cope with
미국에 온 지 1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이모는 여전히 미국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이모가 상상했던 것과 현실이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거기다 이모 때문에 저와 할머니까지 미국에 와서 고생하는 게 너무 부담이 됐던 걸까요? 이모가 자살을 한 거예요. 그것도 12월 25일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미국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잖아요. 많은 미국인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성탄절이 저와 할머니에겐 슬픈 날이 돼버린 거죠. 전 지금까지도 성탄절만 되면 기쁨과 슬픔이 교차해요.
이렇게 허망하게 이모를 보낸 제시 씨는 할머니를 엄마 삼아 학교에 다니며 꿈을 키우며 자라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영어를 잘 못하는 할머니는 매일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며 제시 씨를 키웠고 제시 씨는 수많은 지역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됐지요. 그리고 제시 씨의 인생을 바꿀 생각지 못했던 사건들이 또다시 제시 씨 운명의 문을 두드리게 되는데요.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학교를 졸업한 제시 씨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진출하게 된 겁니다.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나는 미국인입니다. 오늘은 쿠바 출신 사업가 제시 칼자도 에스폰다 씨의 첫 번째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20살의 나이에 미 연방의원 보좌관이 되는 제시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현숙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ello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come across as someone or something. Come across as someone or something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What do you think of my girlfriend you met this afternoon?
She comes across as very friendly. Plus, she seems like an easygoing person.
Yes, she is in fact easygoing and very friendly.
You're a lucky guy to have a girlfriend like that.
I am lucky.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What do you think of my girlfriend you met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만난 내 여자친구 어때? 라고 묻자 앨리스가 She comes across as very friendly. Plus, she seems like an easygoing person. 정말 친절한 인상을 주더라. 게다가 참 느긋한 성격인 것 같았어. 라고 답합니다. 이어 제이슨이 사실 아주 느긋하고 친절해. 라고 하자 앨리스가 그런 여자친구를 둔 넌 정말 행운아야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come across as someone or something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What do you think of my girlfriend you met this afternoon?
She comes across as very friendly. Plus, she seems like an easygoing person.
Yes, she is in fact easygoing and very friendly.
You're a lucky guy to have a girlfriend like that.
I am lucky.
Today's expression is come, C-O-M-E, come across, A-C-R-S-S, across as, A-S, as someone or something. Come across as someone or something. When you come across as someone or something, it means that you appear or seem like someone or something to other people. Come across as는 어떠한 태도나 인상을 풍기다 라는 의미입니다. Keep in mind that the expression come off as is the same as today's expression, come across as. You can also say come across like, L-I-K-E, like someone or something. 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앨리스에게 자기 여자친구가 어떠냐고 묻자 앨리스가 정말 친절한 인상에 느긋한 사람처럼 보인다고 말했죠. She comes across as very friendly. Plus, she seems like an easygoing person. 라고요. 네, 이렇게 누군가가 상대방에게 어떤 태도나 성격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come across as 또는 come across like 입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What do you think of my girlfriend you met this afternoon?
She comes across as very friendly. Plus, she seems like an easygoing person.
Yes, she is in fact easygoing and very friendly.
You're a lucky guy to have a girlfriend like that.
I am lucky.
Let's review. When you come across as someone or something, it means that you appear or seem like someone or something to other people. Come across as, or come across like. Come across as someone or something.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29년 6월 12일 오늘 안네 일기 주인공 안네 프랑크가 독일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안네 일기는 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 소녀 안네 프랑크가 독일 나치의 탄압을 피해 네덜란드에서 숨어 지내는 동안 쓴 일기장으로 사춘기 소녀가 바라본 전쟁의 실상이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 안네 일기 첫 장은 1942년 6월 12일 이날은 안내의 13번째 생일로 시작합니다.
On Friday, June 12th, I woke up at 6 o'clock. And no wonder, it was my birthday.
이 일기장은 안내의 부모님이 주신 13번째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기는 2년이 조금 지난 1944년 8월 1일을 마지막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안내의 가족은 독일 당국에 발각돼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안네는 이어 1945년 3월 장티푸스로 16살의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전쟁이 끝난 뒤 발견된 안네의 일기장은 책으로 출간되고 한국을 포함한 60여 개국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은 소녀의 인생을 담은 안네의 일기는 오늘날까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2003년 6월 12일 오늘
The mouth of truth. The legend is that if you're given to lying, you put your hand in there.
영화 로마의 휴일로 유명한 미국의 미남 배우 그레고리 팩이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1916년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어난 그레고리 팩은 캘리포니아주립 버클리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그레고리 팩은 대학 졸업 후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1942년 더 모닝스타라는 연극으로 브로드웨이에 진출합니다. 그레고리 팩은 이어 1944년 영화 영광의 날들로 할리우드에 진출합니다. 이후 다섯 차례나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른 그레고리 팩은 1963년 영화 앵무새 죽이기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며 미국 대표 영화배우로 자리매김합니다.
Now the winner is Gregory Peck in Japan.
그레고리 팩은 베트남 전쟁 당시에는 반전 시위에 앞장서며 사회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말년에는 미국 영화연구소 초대 회장과 미국 암협회 회장 등을 지내며 왕성한 활동을 펼친 그레고리 팩. 그는 2003년 오늘 87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